우리를 실족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성취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강건하게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후회 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있을 때는 그것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 드려질 때는 필요한 물질로 바꿔주시고 그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 말씀에서 풍성한 열매 맺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구할지라도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으로 인한 것임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를 성취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강권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예배를 주께 부탁하며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27장 전장을 봐야 될 것이지만은 그 부분들을 발췌해서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7장 6절입니다. 뒷면에 있습니다. 거기서 백부장은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서 우리를 그 배에 태웠다. 14절 하십시오. 근데 얼마 안 돼서 유라굴로라는 폭풍이 섬 쪽에서 15절 합니다. 제가 배가 폭풍에 휘말려서 바람을 맞서서 나아갈 수 없으므로 우리는 체념하고 떠밀려 가기 시작하였다. 30절 해주십시오. 이 물에서 닻을 내리는 척 하면서 바다에 그릇배를 풀어내렸다. 제가 31절 합니다. 바울은 백부장과 병사들에게 말하였다. 만일 이 사람들이 배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으면은 당신들은 무사할 수 없습니다. 32절. 그러나 병사들이 거룩배의 밧줄을 끊어서 거룩배를 떨어뜨렸다. 제가 42절 합니다. 병사들은 죄수들이 혹시 헤엄쳐 도망할까봐 그들을 죽여버리려고 계획하였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을 구하려고 병사들의 의도를 막고 헤엄칠 수 있는 사람들은 먼저 뛰어내려서 무트로 올라가라고 44절 같이 합니다. 그리고 그 밖의 사람들은 널빤지나 부서진 배 조각을 타고 무트로 나가라고 명령하였다. 이렇게 해서 모두 무트로 올라와 구원을 받게 되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주행전 13번째 고난 속의 행전입니다. 다음 주까지 하면은 저희들이 이주행전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단락입니다. 그 화평행전과 선상행전이라는 그 두 가지 단락을 가지고 그 안의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화해행전, 샬롬의 행전입니다. 첫 번째는요, 인생에도 계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행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까지의 주인물이 베드로라면은 13장부터 끝장 28절까지는 주인공이 이렇게 슬쩍 바뀌어서 바울의 이야기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야기에서 항상 내가 주인공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조연도 보조 출연도 기회와 역할이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 그것이 성숙한 신앙 인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워가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점점 키워갈수록 나는 뒤로 가고 자녀들이 세워져 가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을 싫어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이상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알려지지 않은 영화가 어떤 유명한 배우가 출연료도 없이 그냥 지나가는 가게의 점원이나 행인 3번 이런 식으로 카메오라 그러죠. 살짝 나온 사실만으로도 흥행을 도와서 이 기사에 나오기를 이렇게 쓰는 말들이 미친 존재감이라 라고 쓰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때에 그 사람은 엑스트라라고 부르지 않고요. 우정출연이라고 말합니다. 내 인생에 그런 역할이 주어질 때에 그것을 나는 언제까지 반역 배우이고 엑스트라인가 그렇게 자괴하지 마시고요. 아 이제 드디어 나는 얼굴만 비춰도 알아주는 우정출연의 기후 스타 배우가 이제 되었구나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이게 book of acts인데 행동인데요. 바울이 보면은 예수를 길거리에서 만난 후에 30년 동안에 복음전도, 제자 양성, 교회 전파에 숨차게 매달려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쭉 읽어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사람들이 막 대규모로 복음으로 들어오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는 이야기는 13장에서 20장 사이에는 한 8장 정도의 이야기고요. 이후에 21장에서 28장까지 9장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 주동적으로 능동적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에 대응해서 따라가는 수동적인 감옥에 갇힌 이야기고 그런 수동적인 리액션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나의 계절에 인생의 계절에 있어서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액션하도록 갈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동적으로 리액션하도록 이렇게 이끄는 때도 있습니다. 지금 내 인생의 계절은 하나님께서 어떤 계절을 주시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지혜일 것입니다. 두 번째, 인생에는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 로마로 압송되는 그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죄수로 이렇게 배로 이렇게 가기 전에 한 3년쯤 전에 로마 교인들에게 쓴 편지가 그게 로마서입니다. 거기 1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가려고 여러 번 마음을 먹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혀서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오면은 지금 이때 바울이 거의 그리스까지 그 이렇게 고린도까지 와서 있는 것입니다. 그 바로 옆에 서쪽 옆에 이탈리아 반도가 있습니다. 거기로 가는 배만 타면은 로마입니다. 이게 훨씬 쉽지가 않습니까? 그런데 길이 안 열리고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세월이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로마로 가는 길을 성령이 열어주시는데 자신을 사회 기강을 해치는 마치 정치범처럼 이런 죄수의 혐의를 가지고 로마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압송되는 신분으로 로마로 가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때와 성령이 보는 때는 참 이렇게 다른 것 같습니다. 그전에도 보면요. 소아시아의 항구 도시 에베소를 복음의 전진기지로 만드실 때도 소아시아 쪽을 쭉 전도 2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했을 때에 그 바나바와 헤어져서 2차 전도 여행을 쭉 하고 이제는 북쪽을 하고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바닷가에 에베소입니다. 거기로 가려고 하는데 거기서 에베소에 이렇게 복음 전진기지를 하면 얼마나 수월하고 고생도 덜할까. 그게 사람의 논리요 시각인데 그런데도 성령은 그렇게 성령이 막으셨다 그랬습니다. 바울의 애간장을 태우면서 못 가게 막으셨다가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더 서쪽으로 마게도냐로 갔다가 그리스로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가 안디옥으로 돌아갔다가 먼 거리 빙빙 돌아서 한참 세월이 지난 뒤에 세 번째 전도여행에서는 아예 또 에베소로 가게 했어요. 다른 곳에서는 그저 가지도 않고 그곳에서 이태 동안이나 두란나 소원을 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풍성하게 하게끔 역사하십니다. 사역과 사람과 교회가 다 성령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때에 따른 성령의 인도를 겸허히 따라가는 순종을 배우는 것이 그것이 또 지혜일 것입니다. 세 번째, 인생의 길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선택해서 걷는 것은 그것은 내 몫입니다. 에베소의 사역이 왕성해졌습니다. 바울은 여행이 쉽지 않은 그 시절, 그 에베소가 속한 지역이 터키 지역입니다. 그 지역의 교회를 그 지역 분들에게 맡기고 자신은 서진 방향 로마와 스페인까지,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를 그 요나가 가려고 했던 그 방향이 스페인이거든요. 다시스로 가는 배, 다시스가 스페인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가지 않았나,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마음의 결정을 하고요. 아예 그 이렇게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끔요. 그래서 밀레도라는 곳에 도착해서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과 교인들을 그까지 오라 그래서 에베소로 가지도 않아요. 다 불러모으고 난 다음에는 그곳에서 그 고별의 설교를 합니다. 그 중에서 사도행전 20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나라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여러분 모두가 내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는 이제 선택과 집중으로 그쪽으로 가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살려지는 대로 사는 것은 생존입니다. 그런데 생명이라는 것은 살아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어디에다가 내 시간과 자원과 힘이 쓰여질 것인가라는 그 대상을 결정하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예고, 그 눈앞에서 보여지는 우리 현장에서 눈에서 이렇게 딱 보여지는 그런 가장 보편적인 예가 결혼서약입니다. 결혼서약할 때 남남으로 있던 사람들이 거기에서 정말로 저 사람을 향해서 내 인생을 투자하겠고 거기에 대해서 돈을 투자하겠고 내 시간을 투자하겠다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 시작해서 결혼이라는 그 생활로 살림살이에 투자가 되면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생명력이 넘치지 않습니까? 그것이 마치 생명의 그 생명이란 것이 그냥 살려지는 것이 아니고 약속을 했을 때에, 대상의 약속을 했을 때에 그것이 미래가 결정된다는 그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크리스천은요, 평화의 사명자입니다. 19장 그 21절에,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에베소에서요, 이런 일이 있은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나는 거기에 갔다가 로마에도 꼭 가보아야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니까 에베소는 여기에서 에베소는 지금 터키예요. 마케도니아와 그리고 아가야 그리스로 갔으면은 옆으로 가면 로마인데 거기로 갔다가 가지 않고 도히려 동진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로 꼭 가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화합을 위해서입니다. 교회 안에서 원래 신자들과 주로 유대인으로 많이 이루어졌던 원래 신자들, 바울도 그 속에 있었고요. 또 새로 들어온 주로 이방인들이 많았던 그 신자들 사이에 자꾸 깊게 파지는 골을 어떻게 하든지 메워서 하나로 화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와 복음은 좋은데 인종과 언어, 신분과 배경, 또 경제적인 것과 정치적인 위상이 달라서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한 면이 암초마냥 불쑥불쑥 그 애찬의 암초처럼 그 교제 사이에 나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문제가 심각했는가. 그 사도 바울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 거기 있는 그 야고보를 만납니다. 야고보와 거기 있는 사도들을 만나는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2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 보고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누가가 옆에서 보고 한 기록입니다. 우리가 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과 따로 함께 했던 누가와 그 함께 했던 디모데라든지 디도라든지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반가이 맞아 주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인사한 뒤에 자기의 봉사활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방사람 가운데 행하신 일을 낱낱이 이야기하였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에게 말하였다. 형제여, 당신이 보는 대로 유대 사람 가운데는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나 되는데 그들은 모두 율법의 열성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당신을 두고 하는 말을 소문으로 듣기로는 당신이 이방 사람 가운데서 사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모세를 배척하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당신이 왔다는 소식을 들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들이 머리를 깎게 하고 그 비용을 대십시오. 나실린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모두 당신의 소문이 전혀 사실이 아니며 도리어 당신이 율법을 지키며 바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인으로서는 율법을 지키고 사는 것이 문화적인 거지만은 이방인들에게 대해서는 유대인처럼 되어야 크리스천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구별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소문이 쭉 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유대인 이것을 폐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국교회 안에서도 많은 경우 할 때에 한국말을 잘해야 네가 신앙생활 잘한다라는 거로 물론 도움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있겠지만 그것을 똑같이 하나로 이꼴시켜버리면은 거기 따른 문제가 나오는 것. 우리들이 삶에 있어서 그때만 있을 문제가 아니라 종류와 가지수가 줄줄이 다 있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시킨 대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시킨 대로 다 했어도요. 일은 더 커지고 꼬여져서 오히려 더 분쟁과 불목의 기운만 왕성하고 바울은 생명의 유해 가운데서 군인들의 특별 경호를 받지 않으면은 로마로 압송되는 일도 어려운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당장 보면은 부질없는 노력 같지 않습니까? 실패한 노력 같습니다. 그런데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갸륵하고 애틋하며 고마운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 기록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지금 사도행전에 전 30장 가까운 가운데서 3분의 1 넘어서 있는 부분이 지금 화목의 역사에다가 실패한 화목의 역사입니다. 당장 볼 때에는. 그렇지만 그것을 기록한 것이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실패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역사를 한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논리와 이치로 천번 설득보다 혹독히 나를 어렵게 한 원수를 용서하고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기득권을 평화의 제물로 내려놓는 측은지심을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성령께서 정말로 우리를 움직여주시면서 예수를 바라보며 걷는 모습이 사람들이 보기 원하는 진실된 전도의 모습이 아닐까. 이것이 교회 안에서, 성도 안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전도의 완성은 용서와 용납이고 화해와 화목입니다. 시작은 말로 시작하지만은 끝은 성육신 되어서 이루어지는 이 모습이옵시다. 두 번째, 이제 선상행전입니다. 첫 번째는 인생 안에는 고해, 고생바다가 있어도 인생이 고해, 고생바다는 아닙니다. 법륜 스님의 즉문즉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직접 물어보고 직접 대답하는 거요. 저도 종종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생각 키우면서 나는 만약에 이런 질문을 받으면 어떤 대답이 나올까라는 것을 생각해 됩니다. 거기에 169회에 보니까 고와 락, 그러니까 괴로움과 즐거움에 대한 설법입니다. 그저 있는 것을 제가 그대로 인용해 봅니다. 이렇게 경상도 분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한 인생이 고해라고 하는 것은 제가 흉내내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호락이 돌고 돈다. 그럼 부처님은 이 고해에서 벗어나서 해탈을 하라 이랬잖아요. 해탈을 하라는 것은 이 고락의 윤회 돌고 도는 데서 벗어나라는 거요. 제가 비슷합니까? 자, 그런데 다시 이진석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는 방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고해를 벗어나라. 그것이 해탈이라 그러는데 예수는 고생받아 가운데로 스스로 자취해서 들어오시고요. 또 제자들을 향해서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니 양을 그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러면서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그리고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보내버리십니다. 길 가다가 눈멀어버린 바울에게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보내시면서도 당부하신 말씀이 제자에게 말해주는 말이 9장 15절에 이렇게 말해줍니다. 가거라. 그는 이렇게 바울입니다.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성령님은 잘 나가던 바울을 고락의 윤회를 벗어나기는 커녕 그 한가운데로 밀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원리가 다릅니다. 이집트의 종살이가 없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의 백성이 되는 일도 없었고요. 광야가 없으면 가나안도 없습니다. 바울에게 주신 로마로 가는 길도 예루살렘이라는 그 고난의 그 고해를 건너도록 하였습니다. 크리스천에게 역사와 인생은 고와 낙이 의미 없이 반복되는 윤회처럼 보여도요. 중간은 흔들흔들거려도 처음은 예수의 십자가 공로가 밀고 결과는 예수의 부활이 끌어서 영생과 행복이 딱 고정되어 있는 천국의 나사못 행전입니다. 돌아가는 것은 돌아가는 것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에서 시작을 해서 밀어서 부활로 영생으로 나아가는 방향이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고생입니다. 고통입니다. 그래서 고난입니다. 두 번째 고해는요, 한 배 타고 같은 배 타고 건너가는 공동체가 세워지는 여행길입니다. 바울의 사역을 마무리 짓는 사도행전의 말미에 성령은 바울이 이때껏 사역하던 길과는 사뭇 다른 입장에 두게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이제껏은 전도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령께서는 바울을 마지막 27장, 28장에서는요. 바울과 선원들과 그 군인들을 한 배를 타고 고난을 건너야 할 운명 공동체로 묶어주셨습니다. 그게 한 배를 탔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바울은 몰랐습니다. 그냥 승객 중에 죄수로 압송되어져 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27장 20절에 보시면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만이 심하게 불었으므로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습니다. 바로 이때 23절에 지금 기록합니다. 바울이 지금 그 선원들을 다 모아놓고 했던 이야기입니다.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오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우연히 나랑 배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게 맡겨준 사람들이고 내 사명과 그들의 생명이 함께 묶여진 공동체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읽어보시면요. 누가가 기록하기를 276명이다 라고 숫자를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도 하나님이 빠뜨림이 없이 가져준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냥 자기는 그 전체가 아니고 주인이 헤아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 둘, 276명이라는 그 사람의 숫자를 헤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배 안 타면 멀미도 없겠는데 그렇다고 배 밖으로 도망가자니 더 끔찍하고 무서운 고생바다 고해입니다. 바울을 죄된 세상길에서 불러내어 전도인으로 삼아주신 성령께서 이제는 천국 사자된 우리들을 다시 여러분이 고해를, 고생바다를 이렇게 타고 가야 될 그 배가 여러분과 저의 가정으로, 교회로, 일터로, 이웃이라는 배 안으로 또는 내 약한 육체의 몸이라는 그 몸으로 어떤 얽히고 설킨 관계라는 관계 속으로 그곳으로 나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배 안에 있는 하루하루가 고문틀같이 힘들어도 벗어나지도 못하는 현실을 한탄하십니까? 여러분을 거기에 두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떠도는 그 배를 구원할 바울 같은 선교사로 여러분과 저를 그 자리에 보내신 것입니다. 세 번째, 여기서부터 리더십에 대해서 어떻게 리더가 세워지느냐는 것을 지도자가 세워지냐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리더라는 말을 생각할 때 나는 리더가 아닙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벌써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너희는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고 제자를 삼아야 제자가 되고 이것은 부모가 되는 것이 리더고요. 내 밑에 있는 것이 이거고 내가 잘나서 못나서가 아니라 입장이 그런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리더십은 주어진 고해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자리가 주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호송되는 죄수에 불과했던 바울입니다. 많은 여행을 경험 삼아서 겨울 항해가 시작되면 위험하다고 조언해도 사람들이 그 말은 샥 무시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 한 사람 바울이 여기 대해서 전체 276명을 품는 품음이 있어서 그 276명의 생명이 지켜졌습니다. 누가 리더입니까? 맡겨준 줄 알고 리더처럼 생각하는 그 사람이 리더입니다. 어려움을 지나가면서 점점 바울의 소리에 사람들이 경청하고 그 지시를 받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직분과 내 위치는 어느 공동체에서든지 간에요. 그것이 내가 이것이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최대 공약수로 모든 것이 아 이것이 내 끝이다. 이것이 아닙니다. 아니고요. 거기서부터 섬김으로 그리고 이렇게 격려로 역할과 역량을 확장해가는 디딤돌이자 최소 공배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역할을 주면 거기에서 그냥 그치는 사람, 점점 줄어지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역할을 주면 그것을 가지고 계속 불려가는 사람이 있고 그것이 열문화의 비유에서도 이렇게 나는 하나 가진 줄 알고요. 그것을 파묻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두 개를 가졌어도 그것을 가지고 계속 노력해서 키워가는 사람이 있고 그 원리가 이 원리인 것입니다. 네 번째, 리더십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격려와 용기의 전도사입니다. 신앙의 고백으로 격려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나에게서 나오는 그 언어가 27장 25절에도 그러므로 여러분 힘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바로 그 앞에도 그냥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앞에 보면은 여러분이 내 말을 잘 들었으면은 이런 낭패를 안 당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셔가지고 내가 지금 가야 될 길에 여러분을 같이 하나로 묶었다고, 우리는 운명 공동체라고 이것을 말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라고 자신의 믿음을 선언합니다. 사도 바울도 다 아는 거 아닙니다. 예언자처럼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데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을, 이때까지 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나는 믿습니다라고 신앙 고백의 선언문입니다. 또 27장 34절에 보면은 나는 여러분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아무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지 않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때에 무슨 말을 배경에 둘까요? 저는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머리카락 하나라도 세신 바 되니라 하는 그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은연 중에 지금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식으로 힘을 북돋웁니다. 잘 먹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고 그 필요를 채워서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27장 35절에서는 바울은 빵을 들어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떼어서 먹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은 모두 용기를 내어서 음식을 먹었다. 기도와 예배로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전혀 예수 안 믿던 사람, 아무 관계 없던 사람들이 이제는 사도 바울이 거기 대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마치 성찬식처럼 이것을 드리니까 주는 것을 먹고 용기를 얻습니다. 이것이 격려와 용기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지도자는요, 지도자는 맨 마지막에 결론은요, 끝은요, 격려주고 용기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권사입니다. Encouragement. 그래서 우리의 언어는요, 어떻게 하든지 자녀들도 마찬가지, 우리는 후배들도 마찬가지, 우리는 격려와 용기를 줘야지 힘을 빼고 낙담되게 만들면은 안 됩니다. 다섯 번째는 리더십은 결단이 필요할 때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리더는 결정장애라 그러죠. 결정을 못 내리는 이 장애를 극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27장 30절에 보시면은 선원들이 배를 버리고 달아나려고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바다의 거룩배 구명보트 같은 것입니다. 풀어내렸다. 바울은 백부장과 병사들에게 말하였다. 만일 이 사람들이 배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으면 당신들은 무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병사들이 거룩배의 밧줄을 끊어서 거룩배를 떨어뜨렸다. 이게 그냥 하나님이 말했으니까 저절로 됩니다라는 것이 아니고 뚜렷이 매의 눈을 띄고 다들 이리 뛰고 저리 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매 눈을 뜨고 살피며 지시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리더입니다. 27장 38절에도 이제는 배가 거의 난파될 지경에 다 이르고 갈 때에 사람들이 음식을 배부르게 먹은 뒤에 남은 식량을 바다에 버려서 배를 가볍게 하였다. 양식과 배 우선순위를 정확히 계산해서 버릴 것과 취할 것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결정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리더가 되면은 참 힘듭니다. 옆에서도 그것을 같이 끌어가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장애는 고려도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가벼운 결정들을 남발합니다. 그러니까 결정은 많이 하는데 결과가 없는 장애가 되고요. 또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장애마다 장벽처럼 보여서 결정을 내릴 때에 결정을 내리지를 못해서 그 사람 인생에는 결정이 없는, 그래서 장애가 장벽이 되는 이런 낭패를 초래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인생 항상 밀려서 다닙니다. 남이 다 결정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결정장애라는 것이 어떤 사람은 결정을 너무 가볍게 해서 문제, 어떤 사람은 장애를 장벽으로 몰려서 결정을 못해서 문제, 이런 문제 가운데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우리는 다 이 가운데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시고 여기 대해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끝으로요. 리더는 또 다른 리더를 열매 맺습니다. 어떤 리더를 열매 맺는가? 생명을 살리는 것이. 그리고 자기를 넘어서 볼 수가 있는 면을 볼 수 있는 그런 리더를 만들어냅니다. 난파된 배에서는 모두가 제 살길을 찾아서 뿔뿔이 흩어지는 각자 도생, 각자 알아서 살길을 도모한다는 원리가 지배되는 세상입니다. 선원들은 저만 살겠다고 구명보트를 내리려다가 저지당했고 배가 좌초되니까 병사들은 죄수들이 혹시 헤엄쳐 도망할까봐 그들을 죽여버리려고 계획하였습니다. 그런데 43절에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을 구하려고 병사들의 의도를 막고 헤엄칠 수 있는 사람은 먼저 뛰어내려서 뭍으로 올라가려고 명령하였다. 이렇게 해서 모두 뭍으로 올라와 구원을 받게 되었다. 사도 바울의 선상행전을 통해서 한 사람이 사도 바울처럼 생명을 귀히 여기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 이상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백부장으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예수를 고문을 주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가까이 예수를 마주보고 있었던 백부장이 예수가 아버지여 내 생명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운명하는 장면을 보고 마가복음 끝장에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고 고백하듯이 자기 이익을 버리고 사람을 살리는 바울의 역사에 백부장이 동반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선상행전에 한 사람의 바울 같은 사람을 세워내는 그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화해의 행전, 이제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 안에 있어서도 정말로 세상이 보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떠들썩하고 외치는 외침보다 그 안에서 나오는 두런두런 사랑의 소리들을, 화목의 소리, 그리고 용서의 소리들을 보기를 원하고 그것이 우리 가정이 돼야 되겠고 그것이 우리 교회가 돼야 되고 우리 이웃이 되고 그리고 그 사역을 통해서 정말로 한 명의 바울 같은 백부장이 만들어지는 이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묵기도 잠시 하신 다음에 강명기 선교사님 말씀을 마무리해 주시는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성호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불쌍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저희들이 세상 속에서 썩어져 갈 것들로 속하였지만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성량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새 생명호흡 주셔서 정말 이 세상에서 가야 할 저희들의 길들을 바로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이 살아갈 때 이 사회 속에서의 보이는 것들로 점철되어져 있지만 많은 정보 속에서 우리의 갈 길을 정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기신 것은 맡기신 사명은 정말 이 세상을 복된 세상으로 만들기 위하여 복음을 전도하고 사람을 불러 모아 제자로 양성하며 마지막 때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저희들의 길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길 가운데 섰지만 세상의 고락간에 참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어느 길이 옳은지를 결정치 못하는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이 옳은 길인 줄을 깨달아 그때 생명 주셨음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 화목과 평화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참 이 세상을 변화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능력의 사람으로 삼아질 때에 이 세상을 변화하며 이 세상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귀한 형제들을 끌어안고 똑같은 방향으로 달려서 십자가 표상이 바로 보이는 저 천국을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을 사명이라고 깨닫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격려하셔서 더욱더 힘찬 용기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지도자들로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말씀 가운데 파묻히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가는 길이 어떠한 길일지라도 끝날까지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새 찬송가 370장 통일 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화해의 화평의 사도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이웃의 세상의 배안으로 보내시는 성령님의 특별하신 역사와 우리가 그 가운데서 어떤 죄인과 어떤 멸시와 어떤 보잘것없는 자리에서 시작했다 할지라도 사명을 가진 자에게 주신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276명의 생명을 구원하는 제자로 리더로 세워주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이제 이 사명을 붙잡고 이 사명을 전하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그들의 인생 위에 오늘 하루 왼종일 그들의 남은 평생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